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원하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 모두가 이 시간에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의 자극으로 무엇인가 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극으로 무엇인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기를 서원하오니 아버지, 지금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이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삶을 돌아볼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연말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아왔나, 올한해 괜찮은 삶이었나 하고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는 것은 되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나의 좋았던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돌아봄은 근데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솔하게 돌아보면,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이게 돌아보면 일정한 자기평가이기 때문에 되게 잘 살아왔던 사람이 자기를 괜히 자책하면서 잘 살았던 삶을 놓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돌아보면 잘못 살아왔던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봄은 경솔하지 않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연말이 됐으니까 문득 갑자기,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잘 살았던 것 같다, 아유 나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툭 하시면 안 되고 신중하게, 진중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신중하게 돌아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돌아보는 것이죠. 내 중심 사건 위주로, 기억나는 거 위주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한 해에, 한 달, 한 달, 한 달에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그렇죠? 뭔가 항상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한 달, 한 달, 한달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니, 그 과거들을 기억하시면서 돌아보시는 게 신중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중하게 돌아보는 두 번째는 내가 돌아보는 기준을 점검하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건 판단이에요. 그렇죠? 판단이라는 건 항상 뭐에 대한 거예요? 기준에 대한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되게 잘산것 같다, 못산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때 그럼 내가 어떤 기준을 그렇게 판단하는 건지 그 기준을 먼저 점검하고 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를 점검하지 않고 기준을 써버리기 때문에 경솔하게 자기 인생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돌아보면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들 무슨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봅니까? 환경, 결과, 관계, 비교. 네 가지로 합니다, 보통. 경솔하게 할 때는. 그렇죠? 첫 번째, 뭘로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내 환경이 좀 좋아졌나?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나? 올해 쭉 돌아보니까 작년보다 환경이 되게 많이 좋아졌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네. 잘 살았다. 올한해 동안 내가 힘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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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잘못 살았다. 내 환경이 별로였고 내가 힘들게 지냈어. 그럼 내가 잘못 산것 같고, 내가 환경이 좋았고 그래서 편했어. 그럼 잘산것 같고. 환경을 기준으로 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기준. 결과. 내가 매진했던 것이 잘 됐는가? 내가 올한해 이걸 하려고 되게 신경 썼는데 내가 직장에서, 관계에서, 사회에서, 재정적으로, 뭐 내면적으로 어떤 주제이건 내가 이걸 하려고 열심히 신경 썼는데 그게 결과가 좋은가?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산 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못산 거고, 뭐 이렇게 된 경우가 있지. 세 번째는 관계. 사람들이 은근히 되게 업무적인 것 같지만 은근히 자기 관계로 자기를 되게 많이 평가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이랑 내 친구랑 내 가족이랑 내 애인이랑 내 동료랑 내가 잘 지내고 있으면 내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주변에 갈등이 있으면, 그렇죠? 뭐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면, 누군가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면 내가 왠지 좀못 사는 것 같아요.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 네 번째는 비교. 사람들이 평가를 할때 은근히 많이 비교를 해요. 비교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랑 안 합니다. 가끔 TV에 보면 뭐 차트쇼 같은 걸 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0.16%가 뭘 하고 노는가. 뭐 요트 나오고 아무 생각 없어요. 전혀 마음에 갈등되지 않아. 그리고 넌 그렇게 사는구나. 아예 나랑 다른 인종이겠지. 비교되지 않아요. 누가 비교돼요? 대학 동창 모임 갔는데 아 얘 나랑 비슷했는데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왔네. 그렇죠? 예전 직장 동료 만났는데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 뭔가 나랑 같은 선상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앞서 나가거나 뒤서 나갈 때 우리가 앞선 사람만 비교하지 않죠. 우린 못돼 먹어가지고 모임 갔는데 애들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그럼 기분이 되게 감사하다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기분이 좋아갖고 집에 돌아와요. 그렇죠? 감사하다. 쟤보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잘 모르겠는데 되게 위험한 생각인데 사실 비교 문득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TV에 나온 어떤 연예인이 나랑 동갑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비교가 돼요. 난 뭐하고 살았지? 이런 사람들은 동일시가 생기면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고 자기 인생을 평가해. 환경 결과 관계 비교 좋은 기준일까요? 맞을까요? 이 기준이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는데 이거 네 가지 기준 왜 다른 기준 뭘 쓰십니까? 솔직히 이거 네 가지 기준으로 돌아보시죠. 보통은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아 그래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자. 그래 난 동창들보다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결과가 좋은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내가 편한가?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은 바울 얘기인데 바울이 한 분 아시죠?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후기에 감옥에서 바울이 썼던 편지예요. 자기 제일 아끼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던 감옥 이 편지를 쓰는 디모데가 편지를 쓰는 바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네 가지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앞부분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한다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자기를 환경으로 평가한다면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겠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감옥은요, 여러분 이전 감옥과 달라요. 바울이 투옥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전에 감옥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찬송을 또 옥문을 열었다고. 감옥 문이 탁 열렸어. 근데 안 나가요, 이렇게. 내가 간수장이 와서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죽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아, 전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막 옥문 열렸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체포돼서 죄수로 압송됐어요. 죄수로 노예선 같은 데 타고 이렇게 압송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예적인 신분을 갖고 압송됐어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태풍이 와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태풍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죠. 태풍이 멈출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수야 선지자야? 선지자죠. 막 이렇게 말만 죄수지 막. 바울이 그 전에 투옥 생활이 그랬단 말이에요. 죄수지만 죄수가 아니었다. 근데 지금 옥문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기적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사람들이 나를 뭘로 취급해? 선자로 취급해? 아니요. 죄수로 취급해요. 바울이 힘들었다고. 그렇죠. 게다가요. 재판도 잘 안 풀렸어요. 그 전에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 왕과 총리 앞에서 딱 재판을 했다면 왕과 총독 앞에서 딱 재판을 하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전도를 했어요. 총독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보이셨냐면 막 이렇게 전도하면 막 이렇게 멋있었다고 재판을 받는 게 이렇게 내가 재판 받는 기분이 아니었을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그 정도의 재판도 아닌데 지금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재판이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죠. 재판하는데 상대쪽으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하면요. 전도에서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한쪽 산업이 무너졌어요. 어떤 산업? 그 우상 만드는 산업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각상 만드는 사람들, 세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계가 문제예요. 원래 사람들이 생계 문제가 생기면 목숨 걸고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리 세공업자가 바울 쪽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이 재판에 목숨 걸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유리한 것 같아요? 재판이. 바울 쪽에 불리하게 흘려 가는 것 같죠. 그렇죠? 왜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는데요. 그들의 논지와 그들이 펼치는 논지가 바울의 논지를 좀 더 압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밀렸으면 해를 많이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재판에 가서 얼마나 씹혔으면 해를 많이 입었어요. 게다가 내가 반격이 안 되니까 내가 해를 많이 입고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거잖아. 주께서 갚아주실 거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이거 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도 조심해라 야, 걔 장난 아니더라. 재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추워요. 여러분 이거 힘든 거예요.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거섯을 가지고 오고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무 추워. 이 상태로 겨울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 그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내가 거기 겉옷을 놓고 왔어. 걔네 집에 그것 좀 갖고 와. 그게 제일 따뜻해. 롱패딩. 추워. 사람이요. 힘든 일이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의식주.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럼 마음이요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잖아요. 그럼 바울도 지금 아 내가 뭐라고 살았지? 이렇게 할 판이에요 지금. 두 번째, 바울이 일의 성과로 자기를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일의 성과로. 바울은 고생은 했지만 성과로 하면, 여러분 성경에 바울의 책이 몇 권인데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권입니다.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역사에 그냥 쫙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는데 2000년이 지나고 바울이 알았을까? 내 감옥에서 누워서 2000년 뒤에 내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 지구 반대편 한국 사람들이 아, 여러분들 개봉한 줄도 모르는구나. 하여튼 있는데 하여튼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성공적이란 걸 알아요?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교회 세우고 사람 변화시킨 데 인생 건 사람이죠. 그렇죠? 바울은 교회 세우고 사람 변화시킨 데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환경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에서 교회를 세운 곳들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재판에 딱 섰더니 아무도 내 옆에 없어. 바울은 팀으로 활동했어요. 이때도 전도팀이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잡혀서 옥문을 열고 나오질 않고 재판까지 가니까 그 사이에 자기도 잡혀들어갈까봐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관계적인 얘기하기 전에 업무적인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내 일이에요. 내 일이야. 그게 내 일이야. 근데 내 인생이 어떤 시점에 딱 왔더니 그 교회가 나 다를 버렸어. 그 팀원들이 다 나를 버렸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 이게 상처보다 먼저 오는 게 뭔 줄 알아요? 허무감이에요. 나 뭐하고 살았니? 나 뭐하고 살았니? 여러분 제가 목회 인생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은퇴 예배 좀 딱히 하는데 여러분들 모여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참 별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성명서를 발표했어. 목사님 되게 별로다. 그리고 우린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럼 내가 뭐가 올까? 관계적 배신감보다 뭐가 먼저 와요? 내 인생이 어디 갔지?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어디 갔지? 바울은 지금 결과로 보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관계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버림받았다는 표현을 바울이 세 번을 씁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여러분 누군가한테 버림받아 본 적 있으세요? 연애하다가 걔가 날 찼어. 이게 유일한 경험 아니야 우리? 근데 그건 룰상 한쪽이 한쪽을 차도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게임이 그렇잖아요, 그건. 원래 한쪽이 차도 되는데. 버림받아본 경험 있으세요? 회사에서 잘렸을 때 좀 버림받은 기분 들죠? 저도 잘려봤는데 버림받은 기분 들더라고요. 코치가 오늘 그냥 부르더니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저랑 되게 친밀하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별말 없이 교회를 떠날 때 버림받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되게 별론가? 우리 교회가 별론가? 그럼 그거랑 비교나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럼 비교나 될까? 우리는 그 감정에 살짝 한 모금을 먹어본 거고 이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세웠던 아시아의 모든 교회, 아시아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고 대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날 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감정이 들까요? 내 인생 진짜 잘못 살았다고 생각되겠죠. 그 사람에게 썼던 모든 마음과 그 사람에게 썼던 모든 시간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네 번째, 비교. 이건 본문이 없어요. 네, 그럼 100% 상상해봅시다. 바울이 만약에 비교의 사람이라면 누구랑 비교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비교는 비슷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사람이랑 한다고. 바울이 그냥 이방인 중에 잘 먹고 잔 사람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누군가와 비교한다면 그 사람은 전 베드로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왜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그렇다면 비교를 한다면 베드로랑 해야 되지 않겠어요? 레벨이 있지. 베드로랑 바울을 한번 비교해봅시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추운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문득 베드로는 저런데 라고 비교라는 감정이 한번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레벨이어서. 베드로는 첫 번째, 바울은 오롯이 혼자 사역했어요. 베드로는 항상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역은 모두 순회 사역이었어요. 순회 사역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에요. 혼자 돌아다녀야 되니까 먼 길을 걸어야 된다고. 그때 무슨 기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먼 길을 걸을 때 베드로는 아내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여보, 이번에 창구 내려왔지? 그리고 다음 마을에 가서도 바울은 혼자 걸어가요. 열심히 가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가자. 여러분 이거 삶의 질이 큰 차이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은 혼자 부르셨고 베드로는 아내와 같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어요. 베드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 시즌이 많았어요. 어디 가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요. 어디 가서는 또 다른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벌어서 낮에는 그 돈을 벌고 저녁에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에는요. 교회 후원기로 교회에서 월급을 주셔서 그 돈 갖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월급 받고 사역하는 기간에도 바울이 뭔데 돈을 받아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빈정이 상해갖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베드로는 와이프까지 가르다니면서 돈 다 받는데 왜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엄청 짜증내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월급이 따박따박 누구 것까지 감안해서 가족이 있으시니까 나처럼 가족 경비까지 감안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베드로한테 왜 돈 받아가냐고 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 바울은 비난받고 오해받으면서 사역했어요. 베드로는 존경받고 신뢰받으면서 사역했어요. 바울은 어디서 뭔가를 가르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사람 잘못 가르치는 거야. 항상 오해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주 비난받았어요. 제가 왜 사도냐? 라고 비난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울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왜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는지 막 주구장창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고 오해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야 내가 낮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더라.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나 봐. 그럽니까? 그 이방인에게 사는 게 이런 상태야. 바울이 그 성경 말씀을 관통해서 설명해도 사람들이 계속 딴지를 걸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 한번 하고 야 내가 이거 응답받았다 하면 게임 끝이에요. 신뢰받았어요. 수제자잖아. 바울은 전방에서 일했어요. 막 가갖고 막 교회를 세우느라고 전도하고 무시당하고 막 이러면서 전방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세워놓잖아요. 그럼 누굴 강사로 청빙해? 이제 교회가 이제 수제자 설교 한번 듣고 싶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강사로 청빙해요. 그럼 바울은 막 고생해서 교회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또 고생하러 가면 베드로가 쫙 와가지고 거기서 부흥에 인도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 수제자님께서 오셨어. 막. 뭐 상상이지만 얼추 근거는 다 있잖아요. 여러분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외롭게 무시당하면서 일해요. 쟤는 경제적으로 안정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인정받으면 일해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둘을 부르셨는데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대표성을 갖는다면 쟤는 왜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끄떡거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들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기준, 환경, 결과, 관계, 비교 이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바울도 우울증과 자괴감에서 못 걸어나와. 이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해버리면 바울도 그 감옥에 누워가지고 내 인생 어쩌다 이 지경이 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바울은 무엇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무엇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해요? 그냥 선원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켜. 먼저 톤을 봅시다. 선원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톤이 어때요? 바울이 뭐 베드로는 그랬는데 왜 난 이런 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 왜 어쩌다 이렇게 너무 추워요? 이 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했던 일이 너무 허무해? 이런 톤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의 톤은 뭐예요? 난 너무 잘했어.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잘 될 거야. 바울이 이게 자기 인생 평가예요 지금. 난 너무 잘했어. 그래서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렇죠? 난 너무 잘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되게 잘 될 거야. 이게 자기 인생 평가예요. 이 감옥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왜요? 기준이 다르니까 인생을 평가하는. 바울은 무엇으로 자기를 평가합니까? 거꾸로 보는 게 더 좋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뭐예요?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그게 바로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을 가졌는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했는가? 이게 바울이 자신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는 마찬가지죠. 반복이에요. 선한 싸움은 포션. 내가 선한 위치에 있었는가? 두 번째, 싸움을 싸웠는가?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싸워야 할 것과 싸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은 뭐예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을 했는가가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맞아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들을 아까 네 가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나에 대한 평가는 뭐에 대한 거여야 돼요? 나에 대한 거여야죠. 다시. 여러분 나에 대한 평가는 뭐에 대한 거여야 돼요? 나에 대한 거여야죠. 애들을 할 때 애가 이렇게 물병을 엎었어요. 근데 얘는 이걸 안 건드렸어. 근데 물병이 엎어졌어. 근데 얘를 혼내. 그럼 애가 억울하겠어? 억울하겠어? 억울하겠지. 그치? 전 안 건드렸어요. 아니 뭐 건드렸건 안 건드렸건 네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네가 혼나.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은 억울할 거야 아마.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나에 대한 평가는 뭐에 대한 거여야 돼요? 나에 대한 거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결과가 오롯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거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 결과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환경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환경과 결과로 나를 평가해버리면 내가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평가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비상식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으로까지도 가지도 않고 이것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비교, 여러분 이게 오롯이 나에 대해서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걸려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못 살았는데 제가 더 못 살았어. 아, 내가 쟤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게 맞아요? 내가 잘 살았는데 제가 더 잘 살았어. 제가 나보다 난 못 살았네.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나는 제대로 했는데 제가 나를 싫어해. 그럼 내가 잘못 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제가 나를 좋아해. 그렇다고 내가 잘 산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그럼 타인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비교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롯이 이 네 가지로 내가 나를 평가해버리잖아요. 그럼 물병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물병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랑 똑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거를 온전히 오롯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이것은 기본적으로 진리의 문제까지도 가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평가는 뭐에 대한 거여야 돼요? 나에 대한 거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과가 좀 좋고 평가가 좀 좋아도 그 사람 별로예요. 이 사람 별로란 말이야. 근데 결과가 좋고 평가가 좋아요. 그럴 때 뭐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다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거들먹거려. 결과가 안 좋고 평가가 안 좋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막 침울해져 자책해. 아 왜 그걸 자책해. 네가 한 게 아닌데 왜 네가 자책을 해.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왜 네가 자책을 하냐고. 그럼 멀쩡하게 잘 하던 사람이 자책하느라 하던 걸 잘하던 걸 멈춘다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비상식이기 때문에 일단 쓰지 마세요. 나에 대한 평가는 뭐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걸로 평가하셔야 돼요. 물론 이 부분을 부정평가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부정평가하셔야 돼요. 내가 환경이 괜찮아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못 지켰어 제대로. 1년 전에 있었던 좋은 마음이 지금은 없어. 1년 전에 있었던 좋은 믿음,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얘기했는데 난 믿음을 못 지켰어. 1년 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나한테 믿음이 없다고. 1년 전에 내가 선하고 따뜻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선하고 따뜻하게 바르게 살려는 마음이 없어. 마음을 못 지켰어. 그럼 여러분 고민하셔요. 여러분 잘 산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뭐 결과, 뭐 비교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내가 지켜야 될 마음을 지키셨어요? 못 지키셨죠?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건.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았어요? 내가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건. 내가 살았어야 되는 삶이야.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돼. 내가 아침부터 저녁을 그렇게 보냈어야 맞아. 그 시간들과 그 순간들 내가 그렇게 맞이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들을 낭비했어요. 함부로 다 했어요. 놓쳐버렸어요. 놔버렸어요.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셔야죠. 그걸로 까세요 나를. 그런데 오늘은 좀 톤을 정해봅시다.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요 학교를 잘못 다녔어. 그래서 보세요. 네가 달려갈 길을 다 갔는지를 갖고 평가해라 라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액센트를 두는지 알아요? 한국 사람 말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라고 표현해봅시다. 우리는 다에 액센트를 둬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느냐. 다! 100점이냐? 그래서 나한테 나쁜 부모 노릇을 해요. 애가 95점 받아왔더니 어휴 너 근데 이거는 왜 틀렸니? 안녕. 나쁜 부모 노릇을 해요. 95점 받아온 애한테 너 이거 왜 틀렸어? 이것만 맞으면 100점인데 이걸 왜 안 했어? 70점 맞은 애한테 너 어떻게 할? 여러분 70점이 엄청난 숫자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70점 맞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70점 맞으면 괜찮아요. 내가 해야 될 거에 70%를 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와 네가 큰 흐름은 이해하고 잘하고 있구나. 좀 트리키한 거, 상황이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하는 거지 라고 날 이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50점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반은 풀어가는데 반은 못 풀어가는 거 이것도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50점 이상은 인생에서 긍정평가예요. 사실 50점 이상은 긍정평가란 말이에요. 50점 이상은 긍정평가예요. 51점만 돼도 이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의 방향성은 그래도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해야 할 것들을 하셨습니까?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아 목사님 제가 해야 될 걸 내가 영어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영어를 좀 했어야 돼. 아, 내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 사람이랑 관계를 잘 풀었어야 되는데. 아, 못한 게 그 오점을 찾지 말고 보세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관계 잘하고 계시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돌보셨죠? 그 관계 지켜내셨죠? 시간 쓰셨죠? 마음 쓰셨죠? 분주하고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려고 하셨죠? 힘든 얘기 들어주셨죠? 마음으로 챙겨주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 여전히 여러분 옆에 있죠? 혹은 없더라도 상관없이. 그럼 올 한 해 동안 뭐 하셨어요? 그럼 올 한 해 동안 뭐 하셨습니까? 가산을 탕진하며 허랑방탕하게 사셨어요?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탕진할 가산이 있어야 말이지. 그 덕에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뭐 하셨어요? 출근하셨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할 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했어요. 자는 시간 빼고 그쵸? 그럼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되게 잘 사신 거라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해야 할 걸 안 했으면 오케이. 그건 따로 얘기합시다. 근데 내 인생의 대부분의 나를 내가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그건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쉬웠어요? 안 쉬웠죠. 아침마다 생각 많았죠. 그렇죠? 아침마다 생각 많았잖아.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녁 때마다 답답했잖아. 왜 내일 이 짓을 또 해야 되니까. 낮에 힘들었잖아요. 견뎠잖아요. 그게 쉬워요? 그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잘했다고 되게. 내가 해야 할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그거에 대해서 긍정평가하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직장만 빠듯하게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그거 끝나고 뭐해요? 그거 끝나고 또 내가 미래를 준비하느라 뭘 또 하고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느라 또 뭘 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해서 뭘 또 하고 사람들을 기억해서 뭘 또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를 평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중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럼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50%예요? 그럼 생활이 안 될 텐데. 가산이 있나 보다. 탕진할. 축하드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할 곳에 가서 해야 할 것을 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비교 평가하죠. 아유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저희 교회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저를 항상 불편하게 하는. 제가 그 친구를 신방으로 돌아오면요 집에 못 가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아 내가 여기서 퇴근하면 사람이 아니다. 막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살아 부담스러워 죽겠어. 아, 주 7일 출근하고 아, 뭐 너무 부담스러워. 막 그 사이에 막 중국어 배우고 너무 부담스러워. 아, 너무 열심히 살아. 나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난 더 비교잖아요. 아, 목사님 다들 하는데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거 비교예요. 다들 한다고 내가 하는 거 안 힘들었어요? 내가 하는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한 것도 잘한 거, 내가 한 것도 힘들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 그래봐야 뭐 제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결과 아 그거 하느라 그냥 힘들고 아, 재미도 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한 거예요. 환경. 사람들이 뭐 인정해 주지 않아요. 관계. 그럼 내가 잘하고 수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비교하고 환경으로 결과로 관계로 내가 평가해서 별거 아니라고 만들어버리니까 그걸 해나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들게 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면 그게 하기 싫어지거든. 내 95점을 맡았는데 엄마가 이 5점짜리는 왜 틀렸냐고 얘기하면 그럼 앞으로 네가 해라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잘했는데 거기서 내가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결과만 뭐 그래버리면 해나갈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했던 노고를 폄하하는 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아, 내가 달려갈 길을 오케이 다 뺍시다. 다 달려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달려가야 하는 길을 달려왔구나 올 한 해 동안. 그럼 잘한 거예요. 두 번째, 지켜야 할 마음을 지켜왔는가. 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고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52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쉬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중간에 분명 여러분들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마음이 메말라질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멀리 보일 때도 있고, 오래 쉬었던 기간들도 있고, 교회로 옮기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내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다시 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하고 고민하고 계속 예배 가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사금의 시간을 시작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럼 그런 선택,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는 게 여러분들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게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요, 무슨 책장에 책을 꽂아놓는 것처럼 한번 거기 꽂아놓으면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깥에 있는 화분처럼 얘 잎사귀 괜찮은지 계속 쳐다봐주고 물도 한 번씩 주고 이렇게 햇빛도 쬐어주고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믿음을 돌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믿음이 엄청 좋으냐, 그렇게 95점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거, 믿음을 지킨 거, 내가 선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거, 여러분들이 여전히 바르게 따뜻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건 거 아시죠? 환경은요 계속 일정한 자극을 줘서요 우리 마음을 녹슬게 해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요 바르게 따뜻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내 이익에 따라서, 그쵸? 내 유익에 따라서 게으르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아니야,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바르게 살고 싶고, 난 따뜻하게 살고 싶고, 난 성실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 오로선 마음이 여러분들 지켜졌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녹슬지 않게 여러분들 것들을 가꾼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도 비교치여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골목에서 어디서 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툭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뜨렸나 생각해보고 다시 가서 주워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요? 에베소 교회가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인생의 어느 골목에서 어떤 환경을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이런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고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 지켰고 해야 할 거 했잖아요. 그럼 잘 사는 거야. 뭘 더 어떻게, 뭘 더 얼마나. 여러분, 내가 마음을 지켰고 해야 할 것을 했잖아요. 그럼 잘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긍정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에서 여러분들이 부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결과, 평가, 비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환경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에 대해서 내가 부정평가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거 안 한 거,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않은 거, 이건 내가 부정평가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을 지켰고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70점, 60점, 50점, 40점 뭐 점수 차이가 있겠지만 40점은 좀 문제가 있어요. 찾아와요. 60점 이상은 잘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마무리합시다. 이 큰 오해를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을 정리하는 네 가지 단어를 설교를 매년 하는데, 그 이 네 가지 단어를 설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설교가 짧지만 이 보람이라는 설교예요. 여러분, 이 보람이라는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어떻게 익숙하냐면요, 하늘을 정리하러 가면 감사와 후회를 해요. 아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난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하지. 여러분, 이 감사와 후회의 그림에서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넌 진짜 되게 넌 손이 많이 간 스타일이야. 그렇지? 난 너한테 계속 이렇게 해주는데 넌 계속 나한테 미안한 짓을 하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감사와 후회만 하면요. 하나님 마치 진짜 넌 되게 손이 많이 가. 난 너한테 되게 잘하는데 넌 참 못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내가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않죠.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지적만 하신다. 책망만 하신다. 도전만 하신다. 잘할 수 있어. 이거 너 잘해. 이거 고쳐야 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의 한쪽 창을 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매일 출근한 것에 대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될 마음을 지켰던 것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잘해도 착하고 충성되죠. 바울이 그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 바닥에서 춥고 한기가 올라오고 내가 재판이 잘 안 풀리고 사람들이 날 배반하고 날 버리고 떠나가는 상황에서 내 인생에 이런 꼴이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진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칭찬하고 계시니까 잘해도 나 착하고 충성되종아 네가 해야 할 거라고 지켜야 될 마음을 지키고 있고 오늘도 네가 나를 원망하기보다 오늘도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상황이면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네가 나를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교회들을 중보하고 편지를 써내려가고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생이 지금 되게 쓸데없는 인생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건 거기서 쓴 책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우리가 읽는 줄 알았다면 이렇게 추웠다는 얘기는 안 썼을지도 몰라. 약간 폼 잡았을 거야. 그렇지? 안 춥다는 듯이. 바로 그걸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요. 여러분들 그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하시.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을 후에 지난주 고치길 바라십니다. 올해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치길 바라세요. 분명히.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너 이렇게 해서 후회되잖아. 이렇게 해서 잘못됐잖아. 이건 바꿔봐. 이건 고쳐봐. 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적하실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 지적하세요. 고치라고. 이걸 이렇게 바꿔보라고.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여러분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운드를 들으셔야 돼요. 하면 칭찬을 잘 못 들어보신 분들 귀를 여십시오.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칭찬하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여러분들을, 매주 예배 달려온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를 그래도 찾아온 여러분들을 함께 여러분들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선한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함께 칭찬하십니다.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들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부심, 그 자부심으로 내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이거 진짜 해볼 거예요. 오른손 가슴에 손을 얹고 옆 사람 들리면 민망하니까 나만 들리게 작은 소리로 수고했다. 진짜 해봐요. 살짝 두드리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무 뭐라고만 해서 미안하다. 작은 소리로 해보라니까 속으로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나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무 뭐라고만 해서 미안하다. 제 손 떼도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골방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삶을 지켜오고 마음을 지켜온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박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더 잘하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뭐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격려를 들으시고 내가 잘해낸 것에 보람을 느끼시고 그것을 말하면 자부심을 가져서 그 힘으로 여전히 더욱더 잘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비교하며
결과로, 관계로, 환경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게 멈추시고 내가 내 마음을 지켰는가, 내 삶을 지켰는가, 내가 그래도 잘 지켜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뜨거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새롭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기도 제목 1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내가 너 뭐라고만 해서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분명히 저를, 아, 그렇군요. 주님께 분명히 저를 칭찬하고도 계실 텐데, 칭찬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제가 하나님께 나를 책망하고 계시다고만 들었다면, 조언하고 계시다고만 들었다면, 주의 귀에 한쪽이 닫혀진 것 같습니다. 주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칭찬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하고 있음을 주님께 기뻐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세임 얻기를 소원합니다. 세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수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수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루하루,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다시 고단한 몸을 깨우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걸어가 해야 할 일을 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 수고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께 이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시옵소서. 이들의 노고를 알아주시옵소서. 이러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이들을 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결과로 나를 보기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비교로 나를 보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그 걸음 앞에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격려하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피곤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나와 불화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스스로를 책망하기에 바빠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내가 나에 대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나에 대한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저 피곤한 삶을 견뎌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아니 내가 잘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절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칭찬을 받으면 부모에게 내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내가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노력했는지 얘기합니다.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칭찬하신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 직장에서 견디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하십니다. 그래 너 정말 멋있었다고 하시고 그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걸어오는 그 노고를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직장생활에서 이런 고단함이 있었지만 내가 이러했습니다. 내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신앙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그래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주님께 기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있었던 노고를 함께 고백하며 우리 자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성실하게 걸어야 될 길을 걷고 달려야 될 길을 달리며 지켜야 될 마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껴준 한 성도 한 성도를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뻐하심이 주님의 칭찬 이들의 영혼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교하느라 결과를 보느라 내 환경을 보느라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해낸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봤던 오해들에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그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듣고 일사참은 세임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 말씀 향하여 주 영광 향하여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한 해 마무리하는 시간에 후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더욱 느끼며 하나님 앞에 굳은 발로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 깊은 은혜로 이번 한 주간에 동행해 주시길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열심히 걸어온 열심히 달려온 마음을 지켜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